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거기 바로 위에 보시면 이제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저희가 잘 알듯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는 그 문제로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실라가 누구냐? 실라는 그 앞에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일부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하고 율법도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잘못했다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내려올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래도 이제 바울하고 그들만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실라 이 사람도 함께 보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인정된 이제 결과다라는 걸 증언도 해주고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함께 가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실라는 이제 이런 선교 여행에 바울 사도와 함께 가족이 돼서 참 귀하지만 바울 사도하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바나바처럼 함께 동역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안디옥교에서 오랫동안 뭐 함께 가르쳤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선교여행을 가지만 또 호흡도 많이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바울 사도는 할 수만 있다면 동역자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안디옥교에서 쭉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16장에 보시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곳에 세워진 교회 형제들이 잘서 있는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베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었어. 한 명은 유대, 또한 명은 헬라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얻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디모데가 선교사 만약에 이든지 함께 선교 동역자 디모데의 장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가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런 또 제안에 그가 이제 함께 또 따라가니까 헌신된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두 문화에 익숙한 자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유대 문화도 좀 익숙하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두 문화에 익숙한 결국 이방인 선교에 아주 적합한 자이고 그가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또 디모데는 많은 또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도 받는 결국 이제 인격에 있어서 잘 준비된 이런 귀한 동역자를 바울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선교의 동역자를 바울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 바울이 디모데를 얻게 된 지역이 어떤 곳인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 14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1차 선교여행 때이 루스드라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바울 사도가 거기 가가지고 막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을 일으켰더니만 사람들이 막 제우스 신이라고 막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하던 걸 겨우 말려놨더니만 조금 지나서 이제 이고니온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전 지역에서 막 바울 사도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선동에 다 선동당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가지고 결국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왔던.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살리신 것인지, 뭐 다시 기절했다 깨어난 것인지, 다시금 살아나게 됐던. 결국은 바울 사도가 아주 이제 거의 죽을 뻔한, 크게 고생했던 곳, 아주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또그 다음날은 또그 인근에 있는 더베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가 이렇게 아주 힘들었던 그런 사역지 그곳에서 다시 그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그곳에 여전히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복음 전했던 지역을 갈 때, 여기는 좀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그냥 스킵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거기도 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에 가서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 또 이방 선교에 아주 참 유익하게 잘 도움이 될 디모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 명확히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막 돌에 맞고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루스드라 성에도 가고 또 더베에 그 다음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혹시 또 그런 자리에서 목격했던지 아니면 그 당시 많은 우리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마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디모데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아마 앞으로 이제 많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생각지도 않게 이런 좀 힘들었던 곳이죠. 험지. 어쩌면 좀 다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장소였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든 고난을 당했던 루스드라지만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해서 다시 그곳에 갔을 때 이런 귀한 동역자를 참 이렇게 얻게 된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험한 곳, 힘들었던 곳 회피하지 않고 다시 그곳을 찾아간 바울에게 또 그의 고난, 루스드라에 당했던 어려움도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고 이런 귀한 동역자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막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동역자를 얻은 곳이 루스드라. 그래서 다시 또 이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곳에서도 은혜를 다시 베풀어서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또 마지막 바울이 아주 감옥에 또 처해서 디모데후서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사람, 이런 참 죽을 뻔한 고생을 한 곳에서 이런 사람을 허락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좀 보면서 혹시 우리도 좀 주님 섬기다가 뭐 전도이든 어린 자를 섬기든 또 뭔가를 수고하든지 간에 어렵고 좀 힘들었던 또 그런 곳들 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좀 다시 그 일을 할 때 조금 이렇게 회피하고만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고 있지 않은지 그곳에도 여전히 다시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좀 회피하지 않고 비록 조금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묵묵하게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고난들 어려웠던 것들 그것들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또 열매가 적고 어려웠던 곳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혹시 좀 열매가 적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또 거기를 다시 가나 또 다시 해야 되는가 혹시 좀 주저하고 회피하고 싶은 곳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주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시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생각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딱 떠나려고 할 때 3절에 보시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는가?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다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아마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 결국 이제 반 유대인인 것이죠.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닌 이제 그가 그런 좀 반 유대인, 어떻게 보면 반 이방인인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를 좀 이제 꺼린다는 것을 좀 알고 앞으로 바울 사도가 결국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열심히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기 앞장에 보시면 이게 뭐 그렇구나 생각되는데 요 바로 앞장 15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방인들 구원한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무슨 소리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율법과 할례 그거 다 소용없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회의가 열렸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할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랬던 바울 사도가 지금 16장에 와서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할례를 하고 있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생각, 자신의 생각도 분명하죠. 할례 필요 없다는 거. 자신의 생각 누구보다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할례가 구원에 필요 없다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하느냐 알다시피 이제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함께 선교사로서 이제 그가 열심히 많은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도 만날 것이고 한데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이렇게 반유대인은 좀 애매한 상태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유대인 선교에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일부 있겠지만 그런 자들이 있을 때 디모데의 이런 부분들이 혹여 그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논쟁이 된다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 디모데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여러 성으로 이제 다녀갈 때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아마 그가 복음 전했던 여러 성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뭐냐 하면 15장에서 얘기하던 구원 받는데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말라. 하지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마시는 것, 요거는 많은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와서 이거는 좀 지켜왔던 거기 때문에 요거 네 개는 덕을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지켜달란 요네 가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절에 보시면 여러 교회가 아, 그렇군요 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을 배려한 요것들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나머지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믿음의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16장 우리 여기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누구보다도 할례 이거 필요 없다고 잘 알고 있고 싸웠던 바울 사도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걸림돌 그들에게 걸리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도록 맞추어주고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자세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자세로 그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모든 자들을 구원 얻도록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성숙한 자세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소위 지식이 있다는 지식층들이 우상제물 내가 이제 좀 배워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자체가 죄도 아니네. 그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이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상제물 먹는 것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만 결국 교회 내그 일로 인해서 신앙에 시험을 들든지 실족할 만한 사람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의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그 행위는 오히려 죄된 행위가 된다고 형제의 사랑의 관점에서 배려하고 절제하라고 그들을 꾸짖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옳음, 자기의 기준 이거보다 형제 사랑 그리고 한 영혼 구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무쪼록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서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또 할례도 모델이 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지 이런 관점에서 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나름대로 또 우리 나름 또 자라온 배경상 나의 옳고 그름 그런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혹시나 불신자나 어린 신자들에게 예수님 믿는데 혹시 좀 걸림돌이 되든지 시험이 되든지 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 충분히 생각하면서 나의 옳음 뭐 나의 기준으로 행동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 그런 걸 좀 결정할 때 물론 내 생각 그렇죠 나의 기준 뭐 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예.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나는 문제가 없지만 예, 불신자라든지 아니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 혹은 또 예민한 사람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든지 그들의 신앙을 좀 실족해 하지 않는지 불신자들의 이것들 장애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며 예, 그들을 생각해서 내가 좀 고려해서 행동하고 말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또 동의가 좀 덜 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맞춰주고 어린 신자들이나 예민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 좀 맞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런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 우리는 한 영혼, 예. 한 영혼을 더 예.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내에 또 신앙이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랑 다르게 자라서 예민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잃지 않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좀 불필요해 보이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게 그들에게 배려가 된다면 다소 불편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그 사람을 얻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그런 행동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에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 내 생각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민한 사람 또 불신자들, 어린 신자들 예.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 절제하고 배려한다면 결국 예. 그들을 얻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행동들 예.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들을 좀 적용하면서 뭐 나라가 워낙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나 뭐 이런 정치적인 강하게 대립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좀 드러낸다는 것 예. 개인적인 신념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것들 예. 내가 그렇게 막 행하는 것이 또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불신자들 또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또 담을 쌓게 되고 예. 결국 그런 자들이 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의 이런 정치적인 신념보다 한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죠. 예. 교회에 나랑 다른 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린 자들 예. 그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 나의 옳음, 뭐 나의 옳고 그름 예. 또 나의 기준 이런 것들보다 한 영혼 예, 또 어린 자들을 좀 생각해서 나의 옳고 그름을 조금 내려놓고 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추고 예, 그들을 좀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로 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예, 그런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16장 전체 하지 않고 15절까지 이렇게 줄인 이유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생겨서 이러다가 오늘 16장 다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여서 예, 계속해서 우리 오늘 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6절부터 이제 동역자 예,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를 할례도 행하고 이제 바울사도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마 소아시아 지방에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지역들로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아마 그곳에서 동쪽 지역이죠. 소아시아 동쪽 지역에서 이제 그들이 아마 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녀가다가 성령이 예,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쪽에 서쪽 편에, 왼쪽 서쪽 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가까운. 네, 그쪽으로 결국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곳이 뭐 또 에베소 아주 중요한 지역인 아마도 그런 쪽으로 좀 남쪽으로, 서남쪽으로 좀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적으로 막혔는지 뭔가 뭐 기후가 나빴는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시아 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7절에 보신 비두니아로 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비두니아는 북쪽입니다. 이제 남쪽이 좀 막히니까 안 되겠다. 이제 북쪽. 왜냐하면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 사도가 아마 이전에 가지 못했던 지역이죠. 남쪽, 서남쪽이나 아니면 북쪽으로 예, 그쪽으로 좀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나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상황적으로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나 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8절에 드로아. 드로아는 항구 도시 결국 이제 지중해 좀 더 가까운 서쪽 끝쪽입니다. 예. 그리고 유럽 대륙 이제 넘어갈 수 가까운 예,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하고 아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을 텐데 저희가 잘 아는 이제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제서야 아, 왜 이렇게 상황이 막혀서 자신들이 서쪽 끝까지 와서 아 저기 이제 마게도냐에 가까운 그쪽까지 오게 돼서 항구 도시 또 드로아까지 오게 돼서 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시니까 아 결국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자신들은 소아시아 지방의 남은 곳들에 막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저 유럽 지역 결국 예. 마게도냐 지방으로 저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르시는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그 환상에 대해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라고 아마 여기서부터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아마 함께 합류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와 이제 함께 동역자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이제는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로 이제 그들이 준비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 단지 이제 자신들이 선교하러 가려고 했던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한 상황이 단지 그것이 막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상황에 더해서 결국 그들이 계속 서쪽 지역으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거기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종합해 볼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모든 자들이 그것에 대해 이제 확신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6절과 또 7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처음엔 이들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결국 마게도냐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다 깨닫고 나서 아마 이것이 결국 성령께서 그 모든 길들을 막으셨다라고 아마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물론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들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거기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이 복음이 또 유럽 지역으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상황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 일행은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또 꿈으로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계획 고집하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이 분명히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았다라면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그것을 좀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계획, 생각 나름대로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계획,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의 그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렇죠 상황으로 또 분명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으로 또는 뭐 꿈과 같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상황이 막힌다고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단지 상황이 막히고 어렵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막힌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막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필수인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면 우리는 아, 그럼 하나님 막으시네. 힘드니까 그거 안 하고 싶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던 회사에서 내가 막 선교 가겠다는데 아, 그래. 이 좋은 걸 그래. 갔다 와. 내가 휴가 다 줄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은의 교회 이런 곳 빼고는. 결국 뭡니까? 이제 우리가 뭐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회사 그래? 네 영적으로 필요한데 수련회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헌신해 살려고 하면 그래 네 해야지라고 그런 것들은 다 반대하죠. 심지어 부모님도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뭔가 사람이 주님 위해서 막 헌신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반대하고 상황으로 좀 막아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라고 믿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죠. 결국은 상황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환상. 이것도 물론 바울사도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사도가 봤던 것 이런 거라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막 보자기에 쌓인 여러 가지 이제 부정한 음식들 그것들 잡아 먹으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올 것인데 너가 그거 따라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나서 실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꿈이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도 배치되지 않고 일치된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꿈에서 꾼 것 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너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이게 벌써도 선교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럼 자기 가기 싫으니까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고향 집에 오라고 그럼 선교 놔두고 집에 가야 되겠다. 되게 우습지만 내가 막 하기 싫으면 그런 거 가지고 꿈에서 나타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그릇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가 이렇게 꿈 약간 터부시 부정시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하도 뭐 흔히 신사도 운동 뭐 또 좀 많이 치우쳐진 오순절 계열은 이 리더라든지 뭔가 이제 앞선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꿈 계시 그게 정말 꿈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잘 부정확한 그런 것들을 성경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이게 꿈꿨는데 내가 뭔가 이게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뜻인 것 같더라고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봤던 것들을 주관적인 어떤 체험들을 더 우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과 일치하고 그 뜻 안에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시지만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뭐냐? 그것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성경이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분명하게 또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들 제가 전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나 계속 고민케 하시는 거 있고 그전에도 내가 조금 고민하고 있으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민케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씀들로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 계획,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가진 생각, 내 고집 좀 내려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말씀 혹은 또 말씀만으로 안 된다면 또 누군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또 권면을 통해서든 혹은 또 상황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들을 좀 거부하지 않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 생각 고집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일행들이 함께 이제 드로아에서 11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떠나서 이제 아마 마게도냐 지역인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제 네아폴리 거기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 성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라고 설명하느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 만나는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첫째 가는 성. 아주 유력한 첫째 가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게도냐 성의 당시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이고 역사적 어떤 배경을 가진 도시라서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가는 성읍이었습니다. 잠시 이게 빌립보라는 성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빌립보라는 이 지역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키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돼서 자신을 아구스라고 부르고 빌립보를 아주 중요한 군사 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때 아구스도가 원래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전역한 제대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죠. 그들을 여기에 군사 기지로 삼으면서 여기다가 많이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 기지로 좀 재건하려고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는데 식민지이지만 아주 특별한 식민지로 로마가 아니지만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인들과 아주 거의 유사한 동일한 특권들을 부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인들이 아주 많고 나머지 지방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드린 이유는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이제 13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보통 어느 지역에 가든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딱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 회당이 좋은 것인 게 거기서 구약 성경도 딱 얘기하고 자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있습니까 하면 딱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 말씀은 말이죠 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쫙 풀어가지고 그게 예수님 연결시켜가지고 복음을 탁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해서 거기서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면 이제 교회를 세워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빌립보에는 오늘 13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면서 여기서는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는 그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아마 그 회당에 가서 막 복음 전했을 될 텐데 회당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며칠 수일을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는데 아마 회당을 좀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이라도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할 곳이라도 찾으려고 이제 막 근처를 좀 나가 보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서 이제 뭐 없으니 강가에 보니까 여인들이 좀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아니 거기 가가지고 여자들에게 이제 그래도 그들에게라도 막 아마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14절에 보시면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결국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14절 소개하길 두아디라 출신이고 자색옷감 장사. 이 자색옷감이 당시 아주 비싼 옷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비싼 옷을 파는 아마도 이제 좀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었으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서 루디아에 대한 설명 제일 중요한 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 뭡니까? 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강가에 아마 여인들이 어쩌면 아마 강가에 모인 걸 볼 때 뭐 빨래 하려고 모인 듯 그 여인들 사실 회당이 없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여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가서 예, 그들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그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아마 그가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마음을 예, 말을 따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여인이 아마 이제 마음이 열려서 바울 사도를 집으로 또 데리고 가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나를 신자로 여긴다면 당신들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우리 집에 그냥 머물러라 딴 데 가지 말고 이렇게 참 아마 자색 옷감 장사라서 재력에서 조금 집이 그래도 좀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 집에 바울 일행들 다 머물게 해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아마도 말씀도 계속 들었을 것이고 또 자기 가족 혹시 또 자기 주변의 지인들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게 교회가 되니까 와서 그들에게 또 예,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 참 회당을 찾지 못했고 이전에는 늘 회당에 갔으면 회당도 찾지 못했는데 또 아낙네들이 그러니까 뭐 여인들이 또 이방인 여인들이 뭐 강가에 모여있는데 기도처를 찾으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빌립보 그렇죠 이게 교회 첫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다면 그럼 바울 사도가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을 것이고 하지만 회당이 없는 지역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난 회당이 없으니까 아 여기서는 복음도 못 전하겠네 하나님께서 왜 여기 오게 하셨지 하면서 회당만 고집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상황이 허락되는 듯 기회가 허락되는 듯 여인들이 보이니까 또 강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이라도 그들이 모여있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거기서 결국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온 가족까지 믿게 되는 일 결국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복음을 전할 때 장소, 사람 우리가 꼭 국한되고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당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더라도 그런 회당이 없다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생각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열매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장소나 시간, 어떤 방법 그런 것들로만 너무 고정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기회가 주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이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회 주실 때 내가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또 대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럴 때 그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뭐라도 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그 기회 내 생각과 달라도 주신 그 기회에 언제든지 반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은혜 베푸시고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또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또 그렇게 또 우리 교회에 연결돼서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또 우리 나이 많으신 또 이렇게 집사님 뭐 이렇게 막 노방 전도뿐만 아니라 또 생활 속에서 본인들이 또 만나게 되는 분 이제는 정말 이렇게 구령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우연찮게 어떤 기회만 되면 또 아파트에서 또 어떤 분들 집에 가면 기회가 되면 이제 잘 됐다 싶어 그 관계를 가지고 또 말을 건네고 기회가 되면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또 아니면 뭐 카톡을 또 전해도 좋고 또 제가 한 우리 모 집사님 또 업무상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때 그냥 그 업무로만 할 것이 아니고 참 귀한 사람들 그들의 고충도 듣고 하다가 또 그분들에게 뭐 카톡으로도 또 좋은 거 보내기도 하고 또 그분과 대화 중에 또 그분들이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또 이렇게 자연스레 예수님도 전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또 어떤 우리 여집사님 전에 한번 막 본인의 이제 간증도 하셨는데 뭐 집에 또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집에 뭐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 잘 됐다 싶어서 온 사람한테 또 전도지도 주고 뭔가 여러 가지 그들은 생각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그렇게 다양한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시는 기회들에 언제든지 좀 복음을 전했을 때 결국 그것이 또 기회가 되어서 열매를 또 맺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아, 참 귀한 것이죠. 제가 이제 혹시나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우리 교회 이제 또 망전도팀 뭐 이거는 좀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만 하라 그거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아직 전도의 두려움도 있고 뭔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 말도 꺼내기 힘든 분들은 그렇죠. 우리 교회 또 감사하게도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열심히 참여해서 좀 전도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담력도 얻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이 좀 됐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장소,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어서 노방전도를 갈 수 없고 또 거기 참여할 수 없다면 혹시 내가 또 오가는 길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앞서 제가 예시 들었던 많은 분들의 경우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모든 기회 가운데 기회 되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또 내가 뭐 카톡으로 뭔가를 좀 보내준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또 뭐 오프라인이란 전도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것들이 힘든데 예, 온라인 전도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했던 방식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회에도 반응해서 부족하지만 또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얻고자 하신 간절히 얻고자 한 그 한 영혼 돌아오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 제가 오늘 네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험난했고 힘겨웠던 곳이지만 또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할 수도 있지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 또 그의 고난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 또 디모데를 할례한 것을 두고 자신의 오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한 영혼 얻기 위해서 그에게 맞추고 그들을 배려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또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생각, 계획들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도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 깨닫게 되었다면 그대로 순종하길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귀한 루디아를 얻게 된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또 생각지 않은 장소였지만 그가 그런 기회들에 반응하여 귀한 여인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 살아가도록 권면했습니다. 오늘 전했던 우리 메시지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는 것 있다면 기도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